저는 오늘 제 마음에 아주 꽉찬 부담, 늘 얘기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한 번도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졸린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가깝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죠. 그러면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게 제일 관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냥 일반적인 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들이 아니고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모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종교 생활을 그만두십시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의 그 신앙 생활들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생활, 신앙 생활에서 왜 변화가 없을까? 왜 개혁이 없을까? 왜 성장이 없을까? 제가 그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영적 우리 신앙 생활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에 중점을 두는 대신에 이 개념들에 너무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개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개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좀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와서, 기쁨에 대해서 좀 다음 주에 한번 설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부탁을 한다고 이제 쳤을 때, 제가 이제 열심히 그것을 기꺼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나름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가 보면서 이제 설교를 위해서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구사전에서 먼저 기쁨이라는 단어, 이 성경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또 어디에 쓰였는지를 다 찾아보겠죠. 한번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이 기쁨에 대한 성구들을 다 찾은 다음에, 설교 본문으로 할 기쁨에 대한 중요한 또 텍스트들을 좀 뽑아야 되겠죠. 어떤 것들은 지워버리고, 이제, 이걸로 좀 설교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성구사전을 다 찾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이제, 이 기쁨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그걸,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헬라어로 이 기쁨은 카라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가 쓰였구나. 보니까 이 기쁨에도 굉장히 여러 종류의 기쁨이 있네. 뭐 자연적인 기쁨, 도덕적인 기쁨, 또 영적인 기쁨. 아주 훌륭하네. 정말 좋다. 이런 의미들이 있구나. 자, 헬라어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원래 언어 중에 언어는 히브리어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를 딱 찾아봅니다.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단어는 이제 심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심하가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구나. 근데 그 의미를 보면,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기쁨 안에 어떤 환희, 유쾌함, 즐거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헬라어보다도 히브리어가 더욱더 영적인 또 풍부한 의미를 지니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제 꼭 필요한 것들, 설교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가지고 설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뭐, 찰스 스펄전은 뭐라고 기쁨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또좀 찾아보고, 또 뭐,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 또 찾아보고, 또 영감의 글은 뭐라고 했을까 또다 찾아보고,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설교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기쁨에는 뭐 헬라어는 이렇게 좋고 또 히브리어는 이렇고 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영감에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의 그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설교였습니다. 오늘 설교 요약본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물론이죠. 그래서 제가 잘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 프린트해서 나눠드립니다. 자, 그걸 받은 여러분들은 자, 그 프린트물을 받고 딱 접어서 성경책에 끼워놓고 이제 다시는 열어보지 않게 되겠죠. 자, 제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사람들이 제가 그 기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기쁨에 대해서 들었지만 실상은 기쁨을 갖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쁨에 대한 개념은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기쁨이 넘치는 생활은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개념입니까? 생명입니까? 오늘날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개념에 얽매인 생활들을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인성을 논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성육신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 복음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 예수님의 인성은 타락 전이냐 후냐? 이러한 그 논리적인 개념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 그리스도인 완전이라는 그 단어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 성장의 완전의 경험을 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들은 교회 가면 어떤 설교들을 많이 하고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키 작은 삭개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또 수가 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 아, 예수님을 만나서 또 그렇게 거듭난 경험을 한 여인. 또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일. 또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일. 또 이 갈릴리 바다가 잔잔케 된 일. 천연계까지도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또 오병이에 대한 그런 기적들. 교회 가면 이제 이러한 설교들이 계속 전해지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그 교회의 출석에도 사마리아 여인, 또 삭개오, 또 오병이어, 또 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 나사로. 몇 주일이 지나도 또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열 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또 갈릴리 바다가 잔잔해지고 오병이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가만히 한번 그 패턴을 살펴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마치 그 장례식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고인이 이렇게 잠들고 나서 그분이 생전에 하셨던 이야기들을 읊죠. 마치 오늘날의 설교들은 거의 그런 장례식 설교와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그런 설교만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습니다. 마치 때로는 어쩌면 이제 좀 운이 좋아서 성경에서 이렇게 깨닫지 못한 말씀들을 이렇게 딱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 오래된 역사책을 읽는 것처럼 그냥 문자를 읽고 글자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도 지루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매일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 중점을 두지 않고 이러한 개념들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 우리의 신앙생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것은 정말 이상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이제 승천하고 가실 때 우리에게 성경책 한 권을 남겨주면서 우리를 영영 버리고 떠나신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 이제 내가 이제 하늘로 간다. 성경을 남겨둔다. 자 너희들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주석을 만들어라. 그리고 또 성구사전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서 다 잘 적용하도록 해라. 자, 안녕. 그리고 그냥 가버리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와 이제 이 헬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그 발자취들을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뭐 고린도,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에베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살펴보면 그는 사복음서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바울이 한 말 중에 그가 무슨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이라든지 뭐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바울은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 복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 대부분 이제 사복음서에 있는 복음, 이 설교 말씀,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우리 딱 생각하면, 아, 예수님 하면 이제 하얀 긴 드레스를 입으시고, 예, 그때 당시에 오시니까 긴 옷을 입으시고, 또 샌들을 신고, 또 예수님 하면, 아,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는 예수님,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 또 열 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로교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었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매주 정말 교회에서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자녀들도 그럴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공과, 그땐 공과 공부라고 하죠. 공과 공부, 또 교재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성탄절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성탄절부터 교재가 시작해서 조금 지나면 예수님이 12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치료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또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 부활 승천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성탄절이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지난 다음에는 또 예수님이 12살 됐던 이야기가 나오고, 조금 지나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신 이야기가 나오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던 말씀들, 교재들은 항상 그 패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침례, 그 다음에 시험, 그 다음 비유, 기적, 부활, 승천. 그걸 다 끝나면 다시 1년이 이제 맞춰지면서 또 새로운 성탄절이 오죠. 또 그러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이제 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과목을 이제 수강한 적이 있는데요. 그 과목이 어디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자, 그러면 제가 이 더 설명 안 해도 제일 마지막 강좌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첫 단어만 말씀해 주시면 저는 나머지 이야기를 모두 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 뭐 30년, 뭐 글쎄 제가 한 살, 두 살 때는 아니라 치고 평생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중심적이기보다는 뭐랄까요? 어떤 그 개체 아니면 어떤 교훈, 역사 이런 중심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인격체이신 예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역사적 예수에 대한 교리들의 충성을 맹세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교훈을 얻는 것을 제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제가 결코 그런 것들에 반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정적인 것입니다. 그냥 개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의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금의 주님, 그것은 정말 역동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은 계속 더욱더 주님을 알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제가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주님에 대해서 압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알아나갈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성경에 대해서 더욱 알아야 됩니다,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의 가르침들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또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 뭐 나는 성경 10독했다 100독했다 그런 분들이 정말 그 읽는 횟수만큼 예수님과 가까워진 생활들을 살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글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암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의 염려는 우리가 성경에 적혀있는 그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만을 너무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현재의 주님은 도무지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은 않는 것 같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터키 한번 가보니까 오후 3시가 되니까 어제 목사님께서도 터키에서의 그 일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3시 되니까 막 방송으로 막 뭐라고 떠들더라고요. 뭐라 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 기도 시간을 알리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한국에도 이렇게 밤에 불 꺼보면 이 거의 십자가가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도 거의 정말 한 집 건너 한 집 아주 한 블록마다 거의 사원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자주 봤습니다. 조금 가면 사원이 있고 사원이 그러니까 어느 곳에든지 기도할 수 있게 쉽게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막 그런 이제 막 방송이 나니까 다 이렇게 막 각자 사원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요. 그런 이슬람 사람들이 코란을 읽고 그것에 따라서 살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창시자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걸 다 살펴본 다음에 그를 모방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모든 종교들이 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종교를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옛 언약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살아갈 때 문자에 순종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얼마 동안은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고 또 질서 있게 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겉에서 보면 저 사람 참 거룩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미스터 율법과 율법 씨하고 예수님하고 동시에 같이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늘에 왜 가는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에 가게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자, 우리는 새 언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할 법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자의 법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의 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안에 있고 또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옛 언약과 이 새 언약의 차이가 무엇인가?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죠. 십계명. 그러나 새 언약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법이 아니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독교인다운 이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다가 끔찍스러울 정도의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마구 짬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제 아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있다. 그걸 압니다. 난 새 언약 가운데 있다. 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난 율법에서 자유롭다.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율법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말 안 하셔도 죄책감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감사하고요. 아니면 그 반대로 반면에 뭐랄까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난 잘하고 있다. 그런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든 저거든 많은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에 있어서도 그러한 경험은 제가 절망과 좌절과 정말 낙담에 빠졌을 때 하지만 물론 그런 경험이 유익한 건 아니지만 그때서야 아 나의 노력이 다 끝장났구나라고 느낄 때야 내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경험을 장려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절망하고 주저앉을 것은 아닙니다. 혹시 여기에 수학과를 뭐 전공하거나 공부하신 분 계십니까? 수학과 아니면 경제학, 경제학이나 수학 쪽에 공부하신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학, 이러한 좀 이과 계통, 행정학, 수학, 경제학 이런 쪽에 공부하신 분 없으십니까? 오케이. 행정학.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 굉장히 잘 답변하셔야 됩니다. 2 더하기 2는 무엇일까요? 아, 왜 웃으시죠? 2 더하기 2가 무엇일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쉽게 답변하면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1 예, 1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또 4 또 우리 행정 공부하시는 분 어렵죠? 2 자, 2 더하기 2 이곳에 다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는군요. 오케이. 2 더하기 2가 왜 1일까요? 또 왜 2 더하기 2가 왜 2입니까? 2 더하기 2는 4죠. 제가 너무나 쉽게 질문을 했습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것들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것이 뭘까요? 성령 안에서 걷는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신학 공부를 해야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까? 뭐 박사학위 정도는 해야지 아 드디어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읽어야지 우리가 아 이것이 드디어 새 언약의 삶이구나 이것이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것이구나 그런 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것, 이 새 언약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내일 여러분 집에 한번 방문한다고 이제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제가 이제 여러분 집에 갔습니다. 계십니까? 제가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답이 없어요. 아 소리가 더 작아졌네. 제가 이제 발로 차면 안 되겠고 강대상을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계세요? 소리 정도 띵동띵동 눌리고 그래서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아무도 안 계시나 하고 이제 들어봅니다. 아 근데 뭐 뭐가 딸그락딸그락 거리고 뭐 아, 막 전화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그래서 제가 아, 누군가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네. 제가 막 이렇게 발로 차다가도 도저히 안 되겠길래 이제 제가 그냥 열고 들어갑니다. 아, 다행히 문이 잠겨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딱 들어가니까, 아, 여러분이 있어요, 거기서. 아, 있는데 왜 문을 안 열어주셨습니까? 제가 말씀하면서. 그러는데 여러분이 저를 보고도 아는 체를 안 해요. 아니,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집사님과 좀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못 본 것처럼 이제 주방으로 가서 뭐 설거지도 하고 또 감자도 깎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전혀 저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또 주방에 갔다가 또 안방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은행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밖에 나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은행까지 여러분을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갑니다. 아, 집사님 저랑 대화 좀 하시죠. 또 은행 갔다가 그 다음에 슈퍼마켓도 갑니다. 마트도 갑니다. 제가 계속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눈길을 한번 안 줘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그 쓴뿌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하고 아무리 따라다녀도 여러분이 제게 말을 안 건넵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다시 그 다음날 여러분들에게 다시 갑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들어갔어요. 아, 들어가기 전에 또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제가 또 아주 세게 치다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어제처럼 계속 하루 종일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계속 저를 무시합니다.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다 이제 다음 예배 드릴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 교회에 다 왔습니다. 아, 여러분이 저를 보고 딱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잘 지내셨어요? 아니, 집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일주일 내내 집사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저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한마디는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종교는 이단이라는 말을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제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이 제 경험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 이제 5시에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알람을 이제 4시 30분에 맞춰놓습니다. 아,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아, 졸린 눈을 비비고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서 씻고 이제 아침에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그런데 한 번은 도저히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의 하루는 굉장히 무거운 죄책감과 정말 어떤 나의 어떤 뭐랄까 부족함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별로 상쾌한 날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또는 그런 날이 한 번 있었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폈는데 2시간을 앉아서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고 딱 덮었는데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글쎄 저만 하나요? 있죠? 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2시간 동안 읽고 나서 덮었는데 뭘 읽었는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그때 갑자기 제가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었냐면 야 이거 내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성경을 보면서도 내가 이 아무런 감동이 없고 남는 게 없다니 이건 내 양심이 이 너무 무감각해진 거 아닌가 이런 그런 느낌 때문에 제가 그날도 온종일 아주 괴로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그분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과 하루 종일 이야기하면서 마치 뭐랄까요? 아침 햇살이 저를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정말 그것은 저에게 생명의 일부였고 저에게 굉장히 큰 변화와 의미 있는 관계를 저에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제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은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경험이니까. 그것은 저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어떤 뭐랄까요? 어떤 형식과 종교의 내 틀 안에 딱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안에 구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루 종일 예수님과 이렇게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아주 기쁨이 좋았는데 반대로 일부러 정해놓은 시간은 저에게 굉장한 의무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어떤 그 종교적인 종교 체계와 의무에 구속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지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글쎄요 이게 불경건하다라고 볼지 모르겠는데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막 좀 뒤척이다가 누워서 아 예수님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냥 혼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잘 잤니? 네가 자는 모습을 난 참 보았다. 너와 함께 계속 있었다. 예, 정말 잘 잤어요. 아, 그런데 주님, 아, 한 5분만 더 누워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좀 더 눕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저의 친구시거든요. 그리고 저의 하루가 아주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를 재촉합니다. 5분 누워있는다고 한 것이 벌써 30분 지났다. 지금 시계가 5시 가리킨다. 일어나라. 안 그러면 너 또 허둥지둥 서두르고 또 그렇게 저급하다 보면 자꾸 실수한다. 너 일어나야 된다. 자, 네가 일어나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일어납니다. 눈은 똑같이 4시 30분에 깨웠지만 저는 전혀 의무감 없이 깨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세수를 하면서 주님과 계속 대화를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얼굴을 씻고 있는데 제 속사람을 좀 씻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너 속사람 좀 씻어야 되겠다.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씻고 이제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또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욕실 바닥에 네 머리카락들 좀 봐라. 그거 좀 닦아야 되지 않겠니? 또 거울도 좀 닦고 또 세면대에 빠진 머리카락도 좀 뽑아내라. 아, 그럼 저는 또 투정을 합니다. 아, 예수님 이건 제가 나중에 출근하고 우리 저기 아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 내가 너에게 훌륭한 남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한번 해보지 않으렴? 아, 그럼 또 해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치우고 나면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자, 기분이 어떠냐? 아, 주님, 정말 좋은데요. 너무나 상쾌합니다. 저로 나갑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이제 그걸 갖다 주기 전에 이 바깥 수도가에서 그 앞을 지날 때 이제 딱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을 씻어서 갖다 줄까 그냥 갖다 줄까 이걸 그냥 그때 그냥 갖다 주자 뭐 이렇게 그래서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걸 씻어서 갖다 줘라 딱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래서 아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사무실에 있는 우리 양 누구누구 형제 아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무실에 있는 양계열 형제는 음식물 쓰레기통도 잘 씻어서 갖다 놓더라. 그러면서 아 너는 왜 못하냐 그러면 아 예수님 저는 지금 장갑도 없습니다. 전 지금 맨손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맨손으로 씻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전 또 이제 씻어서 갑니다. 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해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아, 그렇다고 제가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사람인가?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면 전혀 아닌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전 그렇게 많이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넌 너무 일에 파묻히지 마라. 예수님 이건 다 주님 일이라고요. 정말 제가 뭐 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걸 제가 지금 조금 멈추면 일이 자꾸 미뤄진다고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했는지 예수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제가 항변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도 이연이 그래도 네 아들도 너에게 맡긴 영혼인데 네가 좀 가급적이면 아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지 않겠니? 아, 예수님 정말 짧고 굵게 살아야 되는데 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투정하다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와 시간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 시간을 이제 아이와 함께 지냅니다. 아이는 9살인데 9살 아이하고 저녁마다 이제 뭐 레슬링도 하고 책도 읽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9살 남자아이가 얼마나 이 활동적이겠습니까? 그 나이에 맞는 예, 이제 중노동을 합니다. 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은 침대에 눕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 제 아이 발을 제 허리 위에 올리고 또 저는 아이 어깨 이렇게 머리 이렇게 손 베개를 해주고 그리고 또 아이의 볼을 쓰다듬고 아이들도 아빠 볼과 또 아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아빠 얼굴에 한 20번 이상은 뽀뽀를 해댑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는 잠이 듭니다. 그 뽀뽀하면서도 아, 한 20번 정도 이렇게 뽀뽀해주면서 계속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서로 뽀뽀하고 그렇게 껴안고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죠. 그러다가 한 번은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네 혼자서 그냥 말씀 읽지 말고 아이하고 함께 좀 같이 말씀을 보는 건 어떠냐? 아, 근데 이런 것은 제 어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옆에 주변에 누군가를 통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이랬어요. 예수님, 저에게 유일한 정말 하루 중에서 유일한 저의 개인적인 시간은 이 새벽 2시간밖에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제가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이건 정말 희생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버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아 저녁에 네가 아이하고 함께 지내는 걸 보니까 나도 참 기분이 좋다. 아이와 또 너와 관계도 굉장히 좋아졌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네가 아침 저녁 가정예배 들을 때 잠깐 말고는 아이하고 영적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었구나. 저녁에 노는 것 말고 좀 어떻게 아침에 30분 정도라도 시간을 내보는 건 좀 어떻겠니라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 주님 또 그 얘기시군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아들을 위한 일인데 마치 제가 주님께 선심 쓰듯이 아, 그러면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과 아침에 말씀을 한 30분 정도 보는 이 시간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저와 아이에게 또 다른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딱딱한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그 시간에 성우가 돼서 아니 이제 성우를 넘어 배우가 돼서 이 성경에 그날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온갖 흉내를 다 내면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쉬운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아빠, 저녁에 아빠랑 노는 것보다 아침에 아빠랑 말씀 보는 게 더 재밌어요. 내일은 30분 일찍 깨워주세요. 그래서 아니 왜 일찍 저기 아이들은 많이 자야 돼. 아니요, 아빠랑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보고 싶어요. 내일은 30분 일찍 깨워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30분 일찍 깨워줍니다. 원래 정해진 시간에 깨워서 이제 말씀을 보고. 예전에는 이 시간이 없을 때는 일어나라, 몇 시다, 5분 지났다, 일어나라. 계속 이거 반복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시작하고 나서 일어나라 하면 벌떡 일어납니다. 아빠와의 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 시간에 엄마만 끼어들지 않으면 우린 둘이서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엄마 앞에서는 무슨 흉내를 잘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하고 굉장히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또 하루는 이제 아이와 이제 같이 자려고 누웠는데 잠들기 전에 아이가 뭐 또 껴안고 뭐 이렇게 뽀뽀하고 사랑해요 하다가 아이가 저에게 아빠 재밌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글쎄 뭐 재밌는 이야기 뭐 아빠 생각나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럼 제가 해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에 이건 제가 싫어합니다. 병국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병국이가 엄마하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엄마가 집에 있는 폐물들 보석들을 이제 팔기 위해서 팔아서 이렇게 살림을 했대요. 그래서 하루는 병국이하고 같이 갔대요. 그랬는데 그러던 어느 날 병국이가 하면서 점점점점 제가 뭐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대요.
내가 왜 이래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는 나중에 목사님께 직접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는 엄마한테 아마 엄마랑 예배 드릴 때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를 저녁에 자기 전에 저한테 해주는 겁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자리에 드는 아버지는 행복합니까? 부럽죠? 네, 이건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어디 모임에서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바울은 나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닙니까? 아니 나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가르쳤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더라. 이거 보면 이 보통 교만한 게 아닙니다. 이 교만의 극치죠. 이 아니 어떻게 너희 내가 예수님 본받고 행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제 나를 본받고 따르라. 이거 우리가 함부로 얘기했다간 진짜 아주 죽일 사람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바울처럼 말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님, 뭐 집사님, 자매님, 저를 바라보지 말고 성경을 바라보세요. 성경을 따라가세요. 이게 가만히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말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노력해봤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었습니다. 형제님은 한번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도전합니다. 저를 본받으십시오. 너무 바빠서 아이와 그렇게 놀아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저도 지난 한 10월 달부터 너무 바빠서 한 번도 못 놀아줬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는 집도 많이 비웠죠. 여러분은 집에서는 살잖아요. 최소한 아이하고 집에서 잠은 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사는 하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면 그건 문제 있는 거고 최소한 집에서 잠도 자고 식사는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이와 한두 마디 말은 대화는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 아이와 꼭 뭘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인정한다 이런 것을 꼭 한 시간씩 놀아줘야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빛과 표정, 분위기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그 아이에게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 수 없다면 아니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살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성경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진리를 전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대로 살 수 없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바울은 주저없이 보내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뭐 또 짐승의 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정한 남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하루 종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가 아닌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누는 이 대화의 내용이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제 내자를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제가 이제 안녕하십니까? 괜찮으시다면 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여기 두 사람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개인적인 대화를 좀 나누고 싶은데 저에게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자매님께 좀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한다고 칩시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고 이제 다음날 안녕하십니까? 제가 자매님께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개인적인 대화를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을 좀 내주시겠습니까?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제가 아마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 아마 뭐라고 할까요? 뭐 그만 입 닥치시죠 그랬을까요?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됐겠죠. 우리가 이 판에 박힌 똑같은 말을 하는 한 우리의 관계가 발전될 수 있을까요? 전혀 없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거듭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뭐 예수님을 알아간 뭐 횟수가 계속 거듭하고 깊이가 있다고 하지만 이 우리의 기도가 이 판에 박혀서 변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주님은 이 판에 박힌 문구들의 진력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때로는 주님이 천사들에게 지금 도대체 저 친구가 지금 녹음기를 틀어놓고 있는 거냐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 의식들을 듣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교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담과 하와를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죠?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을까? 한번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딱 방문하셨습니다. 뭐, 아담, 어딨니? 아, 여기, 저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잘 지내니? 아, 잘 지냅니다. 지금 뭐 하고 있지? 예, 지금, 동물들의 이름을 지금 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이 코가 긴 녀석의 이름을 지금 지어주려고 하는데, 얘 이름을 코끼리라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아, 그래. 참 딱 어울리는 이름이다. 그니까 참 좋구나. 제가 예수님께서, 아니, 또, 지나서 이제 하와에 갑니다. 하와, 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그때 아마 아담과 하와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렀겠죠. 창조하신 아버지니까.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아, 그래. 어떻게 이 에덴 동산 생활이 좀 마음에 드니? 아, 이 에덴 동산이 너무 멋집니다. 온도도 딱 맞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특별히 저 아담이라는 남자 너무 멋진데요. 아,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아마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교제를 나눴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런 것이었다라고 생각지 않고 어떤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종교적인 의식들, 어떤 종교적인 제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 하와 어딨니라고 이제 부르면 아담이 하와 얼른 어서 저기 오르간에 앉아서 거룩 전능하신 주여 얼른 이것을 연주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주의 존전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의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의식에 굉장히 실증이 나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격체시니까 로봇 아니거든요. 기계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이걸 또 좀 얘기한 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시고 또 존귀하신 하늘의 아버지시여.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너무 멀어지게 하지 않는가. 물론 이건 제가 그렇다라고 말하기보다도 제 개인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죠. 신부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오 귀하신 김영신 여사님, 제가 사무실 일을 마치고 당신의 존전에 이렇게 왔나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뭐 행복하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법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갈망하고 계세요. 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여긴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죠. 지금 제가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거듭남의 경험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 말고 지금 이곳에서는 다 거듭나신 분들이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했는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혹시 그 다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이 아바라는 말은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죠? 전능하신 아버님 그렇게 부르죠? 아닙니까? 어떻게 부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아빠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무릎에 앉아서 아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 비약적인 설명인가요?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아바 아버지여라고 하셨을 때 쓰는 그 아바의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죠.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존귀하신 하나님, 제가 주의 존전에 나왔나이다. 오늘도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오니 저와 오늘 해가 질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동행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처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형식들의 굉장한 실증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아빠라고 불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친구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관계가 아닌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우정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정을 갈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외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정말 진실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나누었던 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 내내 성령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의도하셨던 그러한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의 삶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언제 거기서도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전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좋습니다. 아, 제가 뭐 거기까지는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자신에게 말씀하는 그 소리를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그건 자기 자신의 생각일 수도 있고 또는 사탄이 넣어주는 그런 소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한 공간을 만들으셨습니다. 이 공간은 뭘까요? 이 공간은 양심이라는 공간입니다. 이 신약성경은 양심이라는 말과 영이라는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제가 이 사도행전 23장 1절에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또 로마서 9장 1절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양심은 인간의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양심에 관해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 그것이 뭘 말하는지 확실치가 않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 하지만 우리가 그 양심의 인도를 따라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은 사람마다 다 각각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 양심인데 그것은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게 모습을 다 달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배경 또 환경 그런 것들의 아마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막 욕설이 오가고 또 도둑질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면 여러분의 양심은 거기에 대해서 둔해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뭐 TV, 신문, 인터넷, 뭐 각종 미디어들은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키기 위한 사탄의 도구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장로교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칼빈주의에 따라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이 만약에 알미니안이라면 여러분의 양심은 너는 타락하고도 또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너는 매일 새로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여러분의 양심이 말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괜찮은가? 죄송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부터도 우리가 깨끗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단의 신조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이 교단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압박감과 해괴망측한 교류에서 여러분의 양심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깨끗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예수님께서 그 안에 사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인격체 예수님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개념들을 집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좀 깨끗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양심은 우리의 정신보다도 더 빨리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정신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전에 이미 양심은 저것은 옳다 그르다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우리의 양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 아주 잘하는 말씀이죠. 새 언약을 말씀할 때 늘 등장하는 말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내부로부터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라고 했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또 3장 21절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매개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종교체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오직 성경만이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심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라고 지금 말씀하면 그것은 신비주의다. 조심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하면서 딱 바리케이트를 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십니까? 전 옛날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자, 꼭 어떤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성경을 딱 펴입니다. 탁 펴가지고 손을 딱 짚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솔직히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무슨 점괘도 아니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펼친 다음에 착 짚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거 도대체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수없이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욕실을 닦아라, 거울을 좀 닦아라, 좀 화장실을 청소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하나님 성경 어디에 욕실을 닦아야 한다는 말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철학을 말씀드리고 또 무슨 논리적이고 뭐 어떤 개념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어떤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의 모든 허점들을 다 지적해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여 주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두 언약을 혼합해서 살고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막 짬뽕해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한 남편과 함께 침대에 누웠다가 아까 말했듯 다시 또 다른 남편과 침대에 눕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조금은 율법과 살고 조금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까? 저는 저희 아이에게 이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아이와 놀다가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오늘 진짜 재밌다. 오늘 너무 재밌지 않니? 그러면 또 아이가 아, 너무 재밌어요. 그러죠. 그러면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눈을 뜨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재밌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참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눈을 감지 않고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죠. 제가 몇 번 이 얘기를 좀 비공식 성상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성경 어디에도 제가 이건 진리다, 이건 원칙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또 제 경험이니까 어디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눈을 감아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아,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갈 때 묵도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마음속으로 기도했다라고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이 눈을 감고 기도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숙이리라? 눈을 들리라 그랬죠.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온갖 이 장중한 미사 요구들이 이제 총동원되기 시작합니다. 알고 있는 단어들은 다 나와요. 그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다른 세계에 왔다라는 그러한 이상한 그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있어서 제가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밤에 이제 자기 전에 뭐 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러면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하루가 너무 고단하다 보니까 이 밤에는 자려고 기도하면 이제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자고 있고 또 새벽에 기도하면서 졸아요. 아니면 또 제 경우에 있어서는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온갖 잡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딱 눈을 감으면 마음이 조용해지면서 막 사업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 이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막 계속 그런 생각만 하다가 막 한 시간 막 그렇게 가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 아, 막 또 저를 스스로 탄식하죠. 아, 지금 기도 시간에 너 지금 뭐하는 무슨 헛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너 이렇게 심령이 메말랐냐. 막 그게 또 제 자신을 자책합니다. 제가 이런 걸 좀 반복하면서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제 신앙이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면서 제가 눈을 뜨고 한번 기도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니까 이 주님이 굉장히 제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현실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이 눈을 뜨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께 하루 종일 뭐 아침에 뭐 다니면서 또 우리는 뭐 늘 주님과 동행합니다. 늘 주님과 이야기하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무릎 꿇고 앉아서 시간을 정해 기도할 때 그때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기도가 아주 실제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고 있고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믿음이 굉장히 더욱 강하게 느껴지고 또 기도가 이상한 뭐 주문 외우는 시간이 아니고 24시간이 주어진 현실 세계에서 내가 살고 있고 모든 일은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 펼쳐져서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을 뜨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한 언어들을 구사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기도할 때 괜히 목소리를 깔고 뭐 거창한 말을 골라서 쓰던 그런 뭐 하시옵소서 뭐 이런 것도 없어졌습니다. 아주 편해졌어요. 아, 그러나 물론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기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권유해 봅니다. 아,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도 많죠. 주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까? 매일 그런 기도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 그런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 착각입니다. 그 신앙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매일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며 통회하는 회개 기도만 한다. 그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의 기도는 아닙니다. 아니,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제가 그런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다 그러면 늘 그런 거에 어떤 그 형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걸 좀 다 깨부시자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를 나누는 것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하도 조심스러워서. 그러나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기도하니까 나의 아버지 할 때 앞에서 오냐 나 여기 있다 내 기도를 그냥 바로 듣고 대화하는 것처럼 제게 참 너무나 영적인 유익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자,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잘 잤니? 자, 어서 일어나세요. 전 아이에게도 존댓말 쓰거든요. 자, 얼른 일어나세요. 저희가 이제 시골에 살잖아요. 그래서 한번은 참 시골 좋더라고요. 이 창문 밖에 보면 이제 지금은 뭐 제가 집에 안 간 지가 벌써 한 보름 됐나? 모르겠는데 다 추수했겠죠. 이제 오기 전에 아침 이제 큰 창으로 아이하고 이제 서서 저 바깥을 좀 봐라.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 넓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황금빛으로 이 벼들이 다 익어 있고 아주 녹색의 산이 있고 또 안개가 저기 깔려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정말 예술가시다. 저 색감들 좀 봐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그러면서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천연계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같이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게 되죠. 물론 식사할 때 대부분 저도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제 스스로 일부러 제가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 뜨고 이야기하고 그냥 밥 먹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아이에게 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과 최고의 요리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나 우리 주님을 찬양하자.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식사를 합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을 종교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대신에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예전에는 그 기도할 때 눈 감아야 한다라는 걸 많이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아이에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 뜨고 기도하자 그러면 그걸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한쪽 눈 감고 한쪽 눈 뜨고 막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주님과의 교제가 자연스러워지도록 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전에 기도 시간에 눈 뜨면 맨날 혼났거든요. 제가 항상 기도하다가 옛날에 눈 감고 기도할 때 딱 눈을 뜹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눈 뜨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도 끝나고 항상 혼났거든요. 너 왜 기도할 때 눈 떴냐 어쨌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항상 한쪽 눈만 뜨죠 요즘.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전 탈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자연스러운 교제를 원합니다.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식사 때 대표 기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는 고프죠. 음식 냄새는 코로 들어가는데 기도가 끝날 줄을 몰라요. 그냥 기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 음식을 앞에 놓으면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만 하면 될 텐데 정말 식사기도처럼 유감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대표 기도를 안 하, 손님이 와도 그냥 이렇게 각자 기도하고 식사를 뭐 합니다. 뭐 꼭 필요한 경우에는 또 뭐 기도를 할 때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합니다. 하려면 좀 제가 여러분께 이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 혹시 부탁받으시거든 제발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사무실은 출장이 많아요. 제가 자주 나갑니다. 근데 어딘가로 이제 차가 출발하기 전에 항상 예전에 차 안에서 이 우리는 이제 직원들이 어디 제가 나간다 그러면 사무실 일하던 직원들이 다 일을 놓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 잘 다녀오십시오. 우리는 항상 뭐 누가 와도 갈 때 그렇게 인사하고 그런데 이제 다 나와서 인사를 하죠. 이제 뭐 어디 서울 간다 그러면 아, 잘 다녀오십시오. 누가 아직 안 나오네 이름 적는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이름 적어서 나오는 건 아니고 다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나와서 이렇게 같이 이제 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부턴가 그걸 안 합니다. 왜냐면 계속 주님과 대화하고 동행하고 여태까지 이제 하다가 이제 막상 차에 출발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까지 주님과 함께 이야기했는데 다시 또 눈을 감아야 될까? 이건 좀 너무 형식적이다 라는 생각이 그냥 전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제게 있어서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가 그냥 어디 갈 때 같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떠납니다. 근데 굉장히 꺼림칙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 우리 직원들이 나를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가 이 기도하지 않고 출발하는 모습을 보고 아 믿음 없다 그렇게 생각할까 봐 이게 뭐냐면 제가 그 형식과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자유로운데 사람들에게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앞으로 우리 직원들은 제가 기도하지 않고 출발하거든 아 믿음 없다라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나 뭐 꼭 할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저의 자유예요. 저의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해서 출발할 때는 해야 되고 이런 그 어떤 것을 좀 제가 너무 파격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비슷한 예로 어딜 방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방문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볼 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그 사람 시험당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참 무서워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집 초인종을 누를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딱 무릎을 꿇으면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너 뭐하냐? 그럼 제가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저를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런 나와 하나님 사이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데 사람들의 시선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의 얽매인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하지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어디 출발할 때 기도하고 어디 방문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죠? 그게 잘못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좀 자유로워지고 주님과 좀 실제적인 교제 안에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좀 장 청소를 하든지 좀 시원하게 다 좀 내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부분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체보다는 규칙들, 법칙들과 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규칙들이 감정이 있습니까? 감정이 없죠. 느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만 말할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느낌을 가지고 계시고 감정이 있으신 인격적인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인격체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저 법칙들과 교리들의 묶음. 그래서 우리는 법칙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또 교리에 동의하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두려움에 잠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느낌과 감정이 넘치는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은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화도 내고 또 따뜻함을 느끼기도 하고 웃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것은 종교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쳤는가?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쳤는가? 자, 이번 안식일 오전 10시에 모두 모여서 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 그 사람에게 안내 책자를 주면서 자, 여기 안내 책자가 있다. 뒤쪽을 보면 매주일 몇 시에 어느 교회에서 뭐 설교가 있으니까 거기에 참석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와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분은 집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따라다닌 사람들은 3년 반 동안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살기 위해 오신 아주 자연스럽고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주 단순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그때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길을 걸으실 때도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앉아 계실 때도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한 사람이 오면 한 사람에게 가르치셨고 천 명의 사람이 오면 천 명에게 가르치셨고 오늘날 많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니 뭐랄까요 사람들이 우리의 됨됨이 어떤 우리의 품성을 닮아가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것을 소원하고 또 그것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런 것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바울이 가르친 것은 그런 개념을 나누는 것이 아니었죠. 이 사도행적 17페이지에 보면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라 혹은 저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도회지나 촌락으로 데리고 다니시며 그가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치는지를 보게 하셨다. 제자들은 그분과 이곳저곳을 여행하였다. 그들은 그분과 소박한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였고 때때로 같이 굶기도 하였으며 종종 피곤해 지쳤다. 혼잡한 거리, 호숫가, 적막한 사막에서 그들은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생활의 모든 국면에서 그분을 보았다. 우리가 예수님과 바울이 가르친 대로 가르친다는 것은 개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말입니다.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그럼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살아있는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종교, 여러분의 개념,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이론, 여러분의 논리 말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사랑,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기쁨,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평안,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신이 갖고 계신 게 뭡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나도 그것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비대해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분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게 될 때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우리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갈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체계에 갇혀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모두 깨뜨리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에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복된 나라에서 주님과의 삶을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상상해 볼 때 정말 우리의 가슴이 벅차고 기쁨이 넘쳐오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과의 그러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하여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